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 전해지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었으니 정착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고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은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19절까지 유다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끌려간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이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23절까지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명의 선지자가 잘못한 것과 이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할 것이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징계로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가서 그 처형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2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믿는 바를 말해준다면 그들은 거짓된 것을 말했고 그대로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행동하며 음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둘을 끌고 가 처형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24절부터 시작되는 선지자 스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미야도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어제 말한 예레미야의 내용을 부정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박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라면 바로 혼돈 그 자체에 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에 굉장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지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그들에게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정체성의 딜레마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정체성의 딜레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예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동생은 두 자녀, 그러니까 저에겐 조카가 둘이 있는데 첫째 조카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제 조카, 즉 자신의 아들이 반에서 할로윈 파티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로윈 축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궁금해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제 동생의 입장은 그것이 그 서양에서 내려오는 전통으로서 그 축제가 사실은 귀신을 이렇게 달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 조카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로 엄마가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함께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뭔가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너희들이 하는 문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정말 세상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포로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먼저 바벨론은 그들을 옮겨와서 그들에게 동화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바벨론 문화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면서 그 전에 있었던 문화와 함께 살아내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어제 본문이지만 2절에 보면 왕과 왕비를 포함한 많은 기능공들을 먼저 1차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잘 살아남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그곳에서 중요 요직을 주고 바벨론 백성으로 잘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은 나의 신이다 라는 그 땅에 있는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적응하여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과 같이 되도록 그들과 같이 흡수되도록 바벨론은 그렇게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등장하는 시드기와 아합이라는 선지자가 이와 같은 부류였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하지만 그러나 삶은 거룩성을 잃고 음란하고 또 어두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 극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립을 주장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지만 그곳에 정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등장하는 하나냐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스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사는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 살고 그 땅에서 섞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미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살자.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5절에서 분명히 그곳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나온 열매를 먹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곳에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으며 자녀들을 길러서 결혼까지 시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7절에서 잡혀가 살게 되는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성읍이 잘 되는 것이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잘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곳에 흡수되지 않기를 원하신 것은 6절에서 유다 백성인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유다로 남아있으라고 더 커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낯선 곳에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그들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려고 하는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며 지금까지 보호하신 이유는 그들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이 그 살아남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축복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 즉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이 되셨기에 그들을 통해서 샬롬이 흘러가라, 흘러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나 혹은 마음속에 평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샬롬은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완벽하며 기쁨으로 가득해서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을 통틀어 한 점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셨기에 그 축복을 경험한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내가 만난 축복, 내가 경험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나누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또한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빛끼리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빛이 되어야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 살아가라고 세상에 온전한 샬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로 서 있다 생각하지만 매일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세상과 내가 구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모습이 된 자신을 보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자시고 내가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곳이 너무 적응하기 힘들고 직장 상사의 혹은 주변 환경의 괴로움, 고난 때문에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찔리는 일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고립을 택하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혹은 휴가를 내어서 선교를 가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 밖에서 삶보단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해주며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에게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평생 동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의 힘으로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겐 소원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딴 데 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전으로 초반 전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코쟁이라고 놀리고 또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배척하고 몰아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고 외로워서 못 견디고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그곳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을 이루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병을 고쳤고 교육의 혜택을 얻었습니다. 여성들이 경시되었던 시대에 선교사들이 이화학당과 같은 여자들을 위한 학교들을 만들어서 인권을 알려주었으며 한 사람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이곳에서 하다가 죽은 그 사역들을 자녀들이 다시 건너와서 그 일들을 마치고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마치 한국이 축복받아야 자신들이 축복받을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헌신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 성읍이 축복받아야 너희들이 축복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며 살아오셨던 분들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누린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 종의 형상, 우리와 같이 낮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피곤하셨고 힘드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지어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함께 지냈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몰아내어서 영문 밖에서 처단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진 바깥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범법자들을 진 밖으로 밖으로 추방하여서 그곳에서 처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추방당하시고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살지만 이곳을 초월하는 사람처럼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냐면,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버티고 견디는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 그곳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지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자기 인생을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 인생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것으로 받아들인 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셨기에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나의 동기가 되는구나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의롭게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이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샬롬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샬롬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경험하는 우리들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샬롬이 있으십니까? 너무 짐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이 나에게 너무 힘들다 생각하신다면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나를 통해서 축복이 내게 속한 모든 곳에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